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모른 채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는 말이 있어요.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는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이웃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거든. 특별히 짐승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하는 이런 거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길에 가다가 보면 현수막에 증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어요. 증인으로 달라면 피곤하대요.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도 증인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본 것도 이제 귀찮아라 한다고. 그래서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짐승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거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거를 찾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오늘 본문에 형제, 형제, 형제라는 표현이 한 다섯 번쯤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먼 사람,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멀리 살고 있고 누군지도 모르면 이런 사람을 형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멀리 있거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형제다고 하는 말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 사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형제라고 할까요? 함께 구원받은 출애굽의 후손, 함께 구원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모르는 사람이어도,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어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어떤 관계냐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만 형제가 아니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형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살 수 있느냐, 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본문 이를테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채 할 수도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못 본 채 할 수도 있죠. 귀찮지요. 왜냐하면 그거 시간도 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좀 쓰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이런 거 계속 연습하고 그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잘 기억하고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한 가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하는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은 여자가 여성성을 감추는 것이고 남자가 남자의 남성성을 감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자보다 더 귀하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격적 지위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신을 닮았다는 말인데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히 고대 이집트 같으면 애굽 같으면 왕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왕 바로 파라오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거죠. 신의 아들이다. 이건 엄청난 말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모든 남성, 모든 여성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형상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은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자가 내가 남자만 못할 것이 뭐냐 하면서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가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삶을 조금 불쌍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남자가 남자처럼 말하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현대사회에 동성애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자가 남성성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여자아이들이 자라면서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성 역할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왜 수요일 저녁마다 차세대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엊그제는 초등부가 나와요. 초등부는 교사가 여자 교사도 있고 남자 교사도 있고, 어린 아이들일수록 남자 교사가 없어요. 이거 저는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남자 교사 주세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여자 선생님들의 손에서만 자라나는 거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도 있고 여자 선생님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 균형 잡힌 그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을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가면 여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학교에 남자 선생님 없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계속 이렇게 가면 사회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공동적으로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멋진 남자도 보고 멋진 여자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디모데 안에 남자 선생님들 좀 많이 허락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옷 입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남성성, 여성성을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된다 그러겠어요? 어미를 놓아줘야 새끼를 또 낳는 거예요. 이거는 생태 위기를 다루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미도 잡고 새끼도 먹고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움켜쥔다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통제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몸에 좋은 거, 늘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자꾸 먹고 뭔가 늘 횡재하려고 길을 가다가 새끼도 있고 알도 있고 어미와 새끼가 알을 품고 있는 걸 보고, 이거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는 횡재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횡재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안전장치를 하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 교통사고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람은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많고 하다못해 나무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요즘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안전에, 자기 백성의 행복에 사고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찬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배실에 비해서 더 질긴 거예요. 이거를 섞어 짜면 이게 이 배실이 견디지는 못하는 거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면 소는 힘이 센데 낙위는 힘이 없어요. 소에 비하면 낙위도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소에 비하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면 뭐가 매를 더 많이 맞겠어요? 나귀가 매를 더 많이 맞는 거죠. 힘이 더 없으니까. 나귀도 힘이 센데 소하고 붙여놓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버리지 말아라. 두 종자 섞어 뿌리는 것은 일종의 이종교배인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거 고대 사회에 이종교배하는 것이 좀 이렇게 어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여기에 배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종교배라는 것은 이렇게 동시에 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앗을 한 해는 뭐 콩을 심고 다른 해는 다른 작물을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력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밭에 동시에 다른 열매를 뿌리면 이게 이제 어떤 생태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무슨 말과 나귀를 교배시키면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그 다음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종 교배 안 된다는 거죠.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요, 힘이 더 세고 지구력이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나귀와 말을 교배시키면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종 교배하는 거는, 힘이 더 센 거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되지는 못하는, 고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를테면, 사람의 유전자와 짐승의 난자를 결합시켜가지고, 사람의 장기를 얻어내는 연구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돼지의 몸 안에서 사람의 신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 하거든요. 복잡해요. 요즘은 고대 포도원의 두 종자 섞어 뿌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창조 질서를 유지할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것은 누가 보면 기독교인인 거 표시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옷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표시내며 다니라고. 너무 기독교인 티내지 말고 그냥 숨어서 살짝 예수 믿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표시내며 다니고 그런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주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숨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